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명 미치광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며 그가 전례 없는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 맞서 초강경 대응을 위협하는 개인 이름의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의료, 광업, 섬유, 운송 등의 산업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통해 무역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이후 2년의 과도기를 갖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행할 브렉시트 연설을 앞두고 영국 총리실이 공개한 요약본에서 밝혀졌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연설에 앞서 어제 내각 장관들과 영국의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영국이 이미 EU에 약속했던 재정기여 이행 수준과 영국 내 EU 회원국 시민들의 지위 등에 대해서 격렬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총리의 연설 이후 영국은 EU와 네 번째 탈퇴 협상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 활동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오늘 무너진 두 채의 건물 잔해 속에서 여러 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이 적어도 60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적어도 286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이제 잔해를 치우기 위한 중장비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일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모 8.1의 지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지 두 주가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군이 시리아에서 또 공격을 받는다면 시리아 내 미군이 지원하는 반군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과 아랍 민병대의 연대인 시리아 민주군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포진해 러시아군에 사격을 가하고 포격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샤넨코프 소장은 시리아 민주군으로부터 포격을 받으면 즉시 보복 공격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미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흑해 연안에서 오늘 난민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4명이 익사하고 20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터키 북서부 케프겐 근해에서 동틀 무렵 발생했으며 해양경비대와 상선의 도움으로 38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선박의 목적지와 탑승 난민들의 출신 지역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 난민들은 최근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기보다는 흑해를 이용해 터키와 루마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사일뿐 아니라 공군, 육군, 해군의 능력도 강화하고 다른 어느 나라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였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또는 관습적, 문화적인 이유로 차별받던 여성들에게 이 한마디는 여성 인권 향상의 역사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문화 종교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인권이 가장 제한됐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 스포츠 경기장에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3일 열리는 건국의 날 행사에 여성 입장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비록 반드시 가족과 동반해야 하고 남녀 좌석이 따로 분리되기는 했지만 이 입장 허용 자체만으로도 큰 진일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하거나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번 조치를 사우디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관습을 일부 완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교육기회 확대가 국가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7도, 신의주 15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7도, 함흥 13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5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버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Not About Angels, 천사들에 대한 노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We know full well there's just time So is it wrong to dance this life Full of love, could you give it up? Cause what about angels? They will come, they will go, make us special. Don't give me up. Don't give me up. How unfair it's just our love. Found something. Out of touch But if you'd search the whole wide world oh, Would you dare to let it g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을 만나서 친구가 됐다고 말하고 지지율도 높다고 칭송했습니다. 지난해 터키 쿠데타 진압 이후 인권 탄압 문제 등으로 불편해진 미국과 터키의 관계의 회복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4선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북한 때문에 일본 어업이 위축되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을 만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72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회담했습니다. 회담 직전 사전 공개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만남은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말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려운 지역을 다루면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높이 평가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지율도 아주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을 아주 크게 칭찬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소 대화는 물론이고 공식 연설 등에서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정상회담 상대방을 나의 친구라는 말로 강한 친밀감을 표시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제목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털고 터키와 긴밀한 협력을 회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예, 이 미국과 터키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현안이 최근 몇 가지 있었죠.
예, 이 터키 당국이 지난해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후 귤렌을 추방시키라는 요구를 미국 측에 거듭했지만 미국 정부는 거부해왔습니다. 이 추방 사유를 명확히 해서 이 귤렌이 쿠데타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미국 정부가 요구했는데요. 이 터키 측은 거듭 송환만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쿠데타 배후 세력 색출 과정에서 이 군인과 공무원,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는 터키 당국의 행태를 미국은 인권 탄압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거듭 연장하면서 지난 4월 이 개헌을 통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뒤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측은 민주주의 퇴행으로 규정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 터키 정부는 이에 반발해서 이 러시아와 중국에 가까이 가는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후에 두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외교 현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5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 앞에서 평화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저희 VOA 방송 터키어 서비스가 촬영한 현장 화면에는 이 터키 측 경비 인력이 시위대를 발로 차고 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멀찌감치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었죠.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사건 직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한 달여 뒤에 워싱턴 DC 경찰국이 폭행 관련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 측 경비 관계자 15명을 포함한 19명이 정식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터키 외무부로 초치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합의가 된 건가요?
예, 우선 이 귤렌 송환 문제가 어제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번 회담 직전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미국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터키 경비 관계자 기소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측은 사과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관계자는 당시 전화로 두 정상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도 연이어 만났죠.
네,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 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3개국 정상 간 업무 오찬을 진행했고요. 그 뒤에는 아베 총리와 단독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정이 미국에는 아주 나쁘고 한국에는 매우 좋다면서 그 자유무역협정을 바로잡고 모두에게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3국 정상 간의 오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의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총회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연설도 계속 이어졌죠.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상대로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도 높고 단호하게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텐 트리더 총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연설로 세계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캐나다는 이런 점이 매우 부끄럽다고 쥐스텐 트리더 총리는 말했습니다.
예, 자, 캐나다 총리의 연설, 다른 나라 정상들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과는 사뭇 달랐군요.
맞습니다. 이번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선 각국 정상들은 이 연설 시간을 주로 이 국제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이 성과를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이같이 자기 나라의 잘못을 인정하는 연설을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런 연설을 한 배경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른 나라의 인권을 증진하라고 압박하려면 우리부터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제72회 유엔 총회 남은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총회 핵심인 일반 토의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내일 연설합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오는 주말 독일에서는 총선이 실시되는군요.
네, 오는 일요일 독일에서 총선이 진행되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연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이미 메르켈 총리의 총선 승리를 예상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NBC 방송은 메르켈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여성이 됐나라는 꼭지를 오늘 보도했고요. USA Today 신문은 메르켈이 왜 4선으로 향하는가, 독일의 경제 때문이다라는 국제면 머릿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의 4선이 확정되면 16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독일에서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이 서독의 총리로 동독과의 통일 과정을 이끌었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이 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되면서 이어진 16년 집권이 가장 장기간의 통치였습니다.
예. 자, 메르켈 총리의 4선이 유력한 상황이라면 이 독일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메르켈 총리를 뒷받침하는 집권 세력인 연립정부, 이 연정이 어떻게 조합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 극우 정당인 이 독일을 위한 대안, 이 대안당이 제일 야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독일 총선을 전망하면서 진정한 승자는 메르켈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독일 정치권에서 야당을 대표하는 지위를 얻게 될 이 극우파, 이 대안당이 진정한 승자라는 겁니다.
예, 자 극우 정당이 독일 야권을 대표하게 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독일 시민들은 과거에 나치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악행을 저질렀던 역사 때문에 이 극우 정치 세력의 활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의 원내 진출은 번번이 좌절됐었는데요. 지난 2013년에 이 극우 정치인들이 새롭게 모여서 창당한 이 대안당은 난민과 이슬람교 포용에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공약을 대거 들고 나왔는데요. 오는 일요일 독일 총선에서 이 대안당은 전체 의석 703석 가운데 최대 89석을 차지할 것으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전망됐습니다. 이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나치당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자, 극우 정당이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되는데 어떻게 제1야당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원내 제1-2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대 89석으로 전망되는 이 대안당의 의석수는 이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 그리고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에 이은 원내 제3당 위치인데요. 그런데 이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이 이 선거 기간 동안의 갈등을 접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 1, 2당이 연정을 만들면 3당인 극우정파 대안당이 제1야당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독일 정치권에서 제1야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독일의 제1야당은 국회 부의장과 예산위원장직을 가져갈 권리를 갖습니다. 특히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의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번 총선 이후에 독일 정부의 돈 씀씀이를 관리 감독하는 요직을 극우 정치 세력이 차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섬나라인 일본은 전통적인 어업국가로 생선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 나라죠. 하지만 이 최근 일본의 어업이 도전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예, 일본은 지난 1987년까지는 16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의 어획량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의 어업국가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 어획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연간 1200만 톤에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지금은 400만 톤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가정과 식당 등에 공급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반면에 전 세계 생선 소비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어패류 섭취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요. 이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강상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인구 1억 3,800만 명의 대국인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어패류 섭취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어업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선박들이 이 조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종종 일본이나 한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꽁치 어획량도 기록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지난 2016년 10만 9천 톤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의 절반이고요. 2008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꽁치의 크기도 과거에 비하면 작아졌는데요. 전에는 보통 150g에서 180g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120g 정도로 정어리보다도 작아진 형편입니다. 이렇게 어획량이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고 있는 것이 지적되는데요. 반면 중국이나 타이완은 모두 기록적으로 높은 꽁치 어획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인들이 이 꽁치를 먹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꽁치를 많이 잡고 있군요.
예, 대부분은 수출형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꽁치나 고등어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러시아로 수출해왔는데요. 지난 2011년 일본 동북부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고 이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지자 이 러시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꽁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 빈자리를 이 중국과 타이완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는 북한 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도 지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는 일본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선박들이 일본 어민들에게 적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곳은 새우와 오징어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어장입니다. 특히 북한 어선들은 아주 작은 불빛만 켠 채 오징어 잡이를 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일본 주민들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침범해서 위험하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이 북한 어선들을 단속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결선 투표가 진행될 엘라바마주를 찾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이 러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광고 3천 건 이상을 연방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선서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새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환영했는데요. 관련 소식 소개해드립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엘라베마주를 방문한다고요?
네, 엘라베마주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26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나아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나가는 루서 스트레인지 현 상원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엘라바마주를 찾습니다.
예, 자, 이 엘라바마주는 제프 세션스 현 연방 법무장관의 지역구입니까?
맞습니다. 이 세션스 장관이 상원의원으로 있다가 법무장관으로 나가면서 자리가 빈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라바마 주지사가 지난 2월에 이 스트레인지 주 법무장관을 임시로 상원의원에 임명했는데요.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면 주지사가 이 자리를 채울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엘라베마주 같은 경우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본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큰데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현역 의원인 스트레인지 의원이 1등을 달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로이 무어 전 엘라베마주 대법원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 1차 투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어 후보가 39%를 득표해서 1위에 올랐고요. 스트레인지 의원이 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차 선거에서 50% 이상 투표한 사람이 없어서 무어 후보와 스트레인지 후보를 두고 이번에 2차 투표,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지지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9%포인트 차로 무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스트레인지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는 강점이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까지 얻고 있는데 예비선거에서 좀 고전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인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뿐만 아니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의 지지도 받고 있는데요. 이 결선 투표가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로이 후보에 뒤쳐져 있습니다.
예. 자, 주 대법원장을 지냈던 이 로이 무어 후보, 사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어 후보가 주 대법원장으로 두 차례나 재임했는데요. 재임 기간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두 번이나 해임된 전력이 있습니다. 로이 후보가 주 대법원 앞에 설치된 기독교 10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서 먼저 해임됐었고요. 나중에 대법원장 자리에 복귀했다가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따르지 않아서 다시 해임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이 후보는 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강경 보수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로이 후보가 이 낙태나 총기 규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업무 수행에서 항상 기독교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는 등 구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자, 엘라베마주 주민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은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한 현역 의원 대신에 이 초강경 보수주의자는 로이 후보를 선호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로이 후보는 이 워싱턴 정가의 지지 대신에 이 다른 강경 보수파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극우 보수주의자로 백악관 고문으로 있다가 해고됐던 이 스티브 배넌 씨, 그리고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 세라 페일린 전 앨래스카스 주지사,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들이 로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선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스트레인지 위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받아 남은 기간 열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데요. 이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군요.
네, 페이스북이 러시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광고 3천 건 이상을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 러시아가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개입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방 상하원하고 특별검사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최근 페이스북이 논란이 된 건 여기에 미국 대선 기간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광고가 대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 문제가 된 광고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이민 문제나 성소수자, 총기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이 러시아에 기반을 둔 회사가 이걸 숨기고 이런 광고를 무더기로 게재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내용을 선전함으로써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관련 광고를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 측은 해당 자료를 이 로버트 뮬러 특검에는 이미 제출했고요. 또 의회에 이 관련 자료를 설명하는 자리를 이미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어제 인터넷에 나와서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이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Is we're going to make political advertising more transparent. So we're going to bring Facebook to an even higher standard.
앞으로 인력과 자원을 더 투입해서 이 정치 관련 광고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 9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외국 정부나 조직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러시아 스캔들 조사 관련해 정부에 완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페이스북에만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트위터에서도 같은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이 트위터도 대표적인 SNS의 하나인데 인터넷에서 짧은 문장을 주고받는 곳이죠. 트위터 측은 이런 미국 언론들 보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관련 자료를 이미 특검에 넘겼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연방의회에 이와 관련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페이스북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상원정보위원회 소속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위원은 페이스북의 이번 조처가 늦기는 했지만 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정치 관련 광고를 법이나 규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내기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가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20일에 4천 명이 모여서 미국 국민이 되는 선서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하 전가를 보냈습니다. 미국인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영상의 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디서 왔든 어떤 신앙이 있든 이제 미국이 여러분의 나라다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Our history is now your history and our traditions are now your traditions. You enjoy the full rights and the sacred duties.
미국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역사고 미국의 전통이 이제 여러분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신성한 의무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관심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6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가 하면 이 젊은이들 8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선언했었죠. 또 앞서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 필리핀,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들이나 성폭행들이라고 묘사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 시민권을 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영주권자로서는 불안하면서 이 시민권을 따겠다는 사람들의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 이민국 자료를 보면 올해 3월까지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3%나 증가한 겁니다. 미국에는 영주권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덕적 결함이 없고 영어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면 시민권을 딸 수 있는데요. 이날 시민권 선서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그날 시민권 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예. 자, 이렇게 큰 관심 속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미국의 가치를 가르쳐줘야 한다면서 미국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에게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미국을 안전하고 강하고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민권 선서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처음은 아닙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축하 메시지 영상을 만들었고요. 많은 시민권 선서식에서 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방영됐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거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란 핵개발을 위해 쓸 수도 있는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대규모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란 핵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핵 문제의 시작.
원래 이란은 1950년 팔레비 왕정 당시 미국의 지원에 따라 원자력 발전 계획을 시작했던 중동 지역의 원자력 선도 국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주창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설립할 걸 국제사회에 제안했는데요.
Joint contributions from their stockpiles of normal uranium and fissionable materials to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 조치 아래 해외에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핵심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 후 30여 개 나라와 원자력 평화 사용 협정을 맺고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란도 1957년에 미국과 이 협정을 맺고 원자력 계획을 도입한 겁니다. 하지만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국과 가까웠던 이전 왕조와는 달리 새 이란 정권은 서구 문화 배척과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은 이란을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이란 제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은 이슬람 과격단체와 서방 세계에 대한 테러 지원 활동의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이에 이란은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미국과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한 고립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란은 비밀리에 핵시설에서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란의 핵무기 제조 의혹.
2002년 8월 이란 반체제 망명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가 이란이 중부 나탄즈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의혹이 처음 제기됩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아라크 중수로의 가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이란에 요구했는데요. 이란은 사찰은 허용했지만 핵심 시설은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후 이란의 파르친 군사기지에서도 핵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난 2005년에 IAEA가 조사했지만 역시 이란이 조사 지역을 제한하면서 마찰이 일었는데요. IAEA는 보고서를 통해 파르친의 핵실험을 위한 핵탄두용 격납 용기가 설치됐고 이것이 핵무기 개발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시작의 배경.
이렇게 국제사회와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이란 관계는 더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게다가 2005년에 서방세계에 반대하는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합의는 기약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개발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속적인 제재를 펼쳤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 들어서 더 강화된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유럽 지역 안에서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중단함으로써 이란의 가장 큰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 현금 수입의 80%가 석유 부문에서 생산되던 이란은 국내 총생산 감소와 물가 상승의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게다가 실업률이 20%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핵개발보다는 경제 회복을 해야 한다는 이란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란 핵협상의 타결.
풀릴 것 같지 않던 이란 핵 문제는 2013년 6월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당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이해 9월 핵협상 추진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포함된 주요 7개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공동행동기획에 잠정 합의했는데요. 이어서 2015년 7월 14일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란 핵 합의는 완전 타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이란은 2003년 이전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고 군사적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 이란 핵과학자들과의 면담 조사 등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또 기존의 약 2만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 농축 우라늄의 비축량도 98% 줄이기로 합의했는데요. 향후 15년간 신규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재설계 또는 용도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핵무기가 아닌 경수로 원전에 핵연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도의 농축은 허용받았습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
2016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합의안의 이행 조건을 충족한 것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이 취했던 대이란 경제 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란과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에 교역과 투자를 하는 것이 다시 가능하게 됐고요. 이란 금융기관들의 해외 금융기관 자금 거래나 이란의 해외 금융 자산 동결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허락 없이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이란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또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와 탄도미사일 보유 금지 조치도 각각 5년과 8년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협상을 끌어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로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of this de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able to verify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not develop a nuclear weapon.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 정상들도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데 이처럼 근접한 적은 없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미국 내 일부에서는 이란의 농축 활동과 핵 기반 시설 보유를 인정했다는 점을 들면서 합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과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였던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직후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 같은 이유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이란 핵 문제.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란과의 핵 합의가 중동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란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못된 협상이라는 비판을 줄곧 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해 테러 지원국이라면서 비난했고 이어서 이란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로켓을 발사하자 다음 날 바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미국 상하원에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안이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72회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이란과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Iran deal was one of the worst and most one-sided transactions. Frankly,
이란 핵 협상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편파적인 거래이자 수치라고 비판했고요. 이란 핵 개발을 위해 쓰일 수도 있는 협정을 준수할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핵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핵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향후 이란 핵 문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stay on top of it. Stay on top of it 입니다.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m gonna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Jason이 Alice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I'm going to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이 모든 소포들을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야 하는데 좀 도와줘.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소포를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앨리스도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그럼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tay on top of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gonna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Today's expression is stay, S-T-A-Y, stay on, O-N, on top, T-O-P, top of it. Stay on top of it.
If you stay on top of it, you are keeping well informed about someone or something.
Stay on top of something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거나 혹은 관리,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needs help tracking all the packages coming in. He says to Alice that if he doesn't stay on top of it, he will lose track and not be organized. So this basically means that he needs to know and control what's happening in that situation.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소포가 들어오는 대로 기록을 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때 또는 상황을 잘 통제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stay on top of it 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gonna need help organizing all these packages coming in. If I don't stay on top of it, I'm going to lose track of which packages came from who.
Sure, I will help you stay on top of it.
Let's review. If you stay on top of it, you keep well informed about someone or something. Stay on top of it.
Stay on top of i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샘 스미스가 부른 Latch,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lift my heart up when the rest of me is down. You enchant me. even when you're not around. If there are boundaries, I will try to knock them down. I'm latching on, babe. Now I know what I have found. In your love, I feel we're close enough. Could I lock in your love? Now I've got you in my space. I won't let go of you. Got you shackled in my embrace. I'm latching on to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9월 22일 오늘. 이라크가 이란을 전격 침공하면서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지역인 샤트알 아랍스로에 관한 영유권 문제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5년 전인 1975년 이란과 이라크는 알제 협정을 맺어 샤트알 아랍스로를 두 나라의 경계선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 협정으로 이라크는 샤트알 아랍스로의 지배권과 호르무즈 해협의 세계도서의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의 모함마드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라크와 맺은 알제 협정을 파기하는 군사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1980년 오늘 이란에 무력 침공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석유 생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등 8년 동안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1988년 8월 22일 이란이 유엔의 정전 결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란 이라크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47년 9월 22일 오늘 소련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포함한 유럽의 9개 나라의 대표들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모여 국제공산당 정보기관인 이른바 코민포름을 결성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소, 반공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서유럽 16개국의 경제 원조를 지원하는 이른바 마셜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공산주의 정책에 대항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1947년 오늘 공산당 단체인 코민폴름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석인 말렌코프는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코민폴름은 약 9년에 걸쳐 지속되다가 결국 1956년 해체되고 맙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